여러분, 요즘 성서신학적으로 참 난잡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신사도 운동이니 메시아닉 주의니 뭐 태음력 안식일이니 여러분이 기독교만큼 이렇게 이단과 분파가 많은 종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모든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한다는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인류 역사의 끝에 이르러 오는 여러 가지 종말론과도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른 시리즈인 성경의 예언들 시간에 이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참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강의를 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 로마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적그리스도가 먼 미래에 유럽 어디선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들마다 약간씩 시나리오가 다른데요. 이제 뭐 먼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뭐그 정도면 이제 세계 대전의 이 40배에 달하는 엄청난 이 전쟁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세계는 이제 평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이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전쟁의 가장 핵심 사안인 예루살렘의 성전 탈환인데 타협안으로 현재 예루살렘의 그 황금 돔사원은 이제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을 바로 그 북쪽에 새로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구약시대에 했던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슬람과 공존하게 되는 3년 반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강요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금지하고 뭐 칠장을 내리고 그러면서 유대민족 전체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체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것을 이제 소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고 이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종말 신학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상상으로 꾸며낸 픽션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소설이 언제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건 종교개혁 시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500년대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던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뭡니까? 바로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바벨론의 음녀고 불법의 사람이라는 성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는 한 목소리로 로마 가톨릭이 사단의 대리자고 적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난리가 났죠. 1000년 동안 이 종교와 정치를 다스려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화형을 시키고 뭐 고문을 하고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마른 집더미에 불붙은 것처럼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고 개신교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뭐가 창설됩니까?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의 제수인. 여러분, 이 1543년 8월 15일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예수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1545년 트렌트에서 종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개신교를 좌절시킬 특별한 인물을 예수회 제수의 세계에 주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로 지목되고 있는 교황 세력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라라는 신학적인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의 신부 알카자로와 리베라가 이제 그것을 맡게 되는데요. 알카자로는 이 성경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과거의 것으로,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네로 황제나 또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왕에게, 그런 정치가에게 적용시키면서 과거주의 예언 해석이라는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리베라는 이 예언을 먼 미래의 것으로, 즉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를 핍박할 어떤 악한 자에게 적용하면서 미래주의 예언 해석이라는 신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정치를 숨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두 시나리오가 처음 소개됐을 때 이 개혁자들과 개신교인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의 300년 동안 이 신학들을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신천지 가는 것처럼 이 간교한 예수회가 개신교의 각 신학대학과 각 교단의 침투에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사상과 신념을 이 혼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세기에 이르러서 영국 국교에 들어왔고 그리고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의 선구자이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에드워드 어빙이 리베라의 이 미래주의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성도들이 비밀리에 휴거된다는 개념을 덧붙여서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라고 할 수 있는 존 넬슨 다비가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오늘날 현대 개신교회가 철석같이 믿고 신병하는 세대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확장시킨 사람이 미국의 사이렉스 잉거슨 스코필드인데요. 이 1909년에 이 스코필드가 그 유명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출간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스코필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왜 유명한가? 그것은 바로 이 세대주의 예언 해석을 주석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기리에 판매가 됩니다. 이 성경은 미국 기독교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있어서 수백만 권이 인쇄가 되고 뿌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역사에서 보다시피요. 개신교회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의 신부 리베라가 발명한 이 미래주의 신학에 7년 환란이라든지 비밀 유고 이런 잡동사니를 짬뽕시켜서 탄생시킨 것이 오늘날 현대 개신교회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이 알카자의 과거주의 신학은 주로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사용되고요. 리베라의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 세대주의는요. 인류의 역사를 천년씩 이렇게 세대로 구분한다는 건데요. 그 시대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민족이 마지막 때 회심해서 그들의 세대를 채우는데 그 마지막 7년간의 역사가 유대인 위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때 뭘 하죠? 유대인들이 계시록의 남은 무리 14만 4천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냐고요? 할 게 없죠. 유대인들이 다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비밀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늘로 다 보내버리고 이 땅의 마지막 역사의 장식을 유대인들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교황에 대한 진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쉽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어서 역사의 기록을 바꾼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달라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현대 개신교 신학의 뿌리가 어딘지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베라의 미래주의 해석, 즉 오늘날 이 세대주의 예언 해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 집단적, 국가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연구할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전제와 결론 자체가 이미 잘못된 비성서적인 신학입니다. 비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반성서적이요. 참된 성서의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도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고 언젠부턴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살을 붙일수록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 11장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각각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맡은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거절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대조하면서 바울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 구절만 딱 그대로 보면요, 언젠가는 온 유대의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뭘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세대주의 신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죠. 과연 이 말씀이 모든 유대 민족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은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딱 이렇게 한 구절만 쫙 뽑아가지고 아,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건 사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문맥을 살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성경 전체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문자적인 적용인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적용인지, 아니면 계시적인 묵시적인 적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탄원을 보냈지만 그들은 계속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이 지적하는 대로 그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방 민족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지식, 또 그것의 철저한 준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자기들만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비극적인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진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정말 너희들이 좀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탄 소원이 있어요. 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멀어지고 멸망 가운데 처하고 있으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기초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이 접근 방식, 곧 율법에 기초한 것과 믿음에 기초한 것을 10장 2절부터 17절에 이제 계속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10장 2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에 기초한 믿음과 이 믿음에 기초한 믿음, 이것에 이제 계속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8절부터 이스라엘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빠져버렸는가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후에 그가 답변을 합니다. 자, 뭐라고 답변한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18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과 모세와 이사야 이런 이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은 절대로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 신약은 믿음의 의고 구약은 율법의 의다 이런 말 자체는 없는 말이에요. 구약도 믿음의 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절했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 바울의 이 말은 민족적 이스라엘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바울의 이런 확신은 남은 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장 지금 2절 읽었죠? 3절부터 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난제를 푸는 열쇠는 로마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희한한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바울 신학의 진술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속, 민족적 이스라엘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일컫는 말로 정의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이 바울 신학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대로 민족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누굴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두고, 이방인들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또 뭐라고 불렀는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더 희한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중국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디에서도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의 모든 글과 이 두말할 것 없이 다 모순돼 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모든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모두 잃어버림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말해주는데요. 바울은 이 점을 두 가지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 같아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모두가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혈통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 좀 더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면서 들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 왜 그런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동포 중 얼마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얼마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아니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면 그 중에서 뭐 얼마를 뭐 내가 복음 전해서 얼마를 구원해보겠다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겠다라는 그 열망을 표현한 것은 모두가 구원받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여기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제 잘려나간 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이 참감람나무 그러면서 이제 접부침 이야기 이렇게 원가지가 잘려나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 잘려나간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 밖으로 떨어져 나간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디로 들어와?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자리에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온 이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 민족, 그 혈통적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서 이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 먼저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인용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인용된 것은 첫 번째 이사야, 첫 번째 것은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하면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아서 제거됐습니다. 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가지에서 얼마가 잘려 나간 것이죠. 이사야 59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인용한 이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 27장 9절은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 후에 구원이 하나님의 죄 용서로 말미암아 이를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자,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요즘에 이제 아,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은 폐기됐고 신약 말씀 따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새 언약인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잘 들으세요. 새 언약을 나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새 언약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그것을 두고 내 속에 그것을 기록해서 내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그 willing to willing 너무 그 당연하고 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59장 21절을 다시 봅시다. 아까 이사야 59장 21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9장인데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이스라엘도 동일한 자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사기 충천에 너무 그 자만과 교만과 선민이라는 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완악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은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제공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피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은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바울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그는 유대인 중 얼마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계속 논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참 감람나무에 붙은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영적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그래서 그들이 온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뭐였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그 다음 절에 온 이스라엘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모든 이방인들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온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혈통적 민족적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그걸 말한다면 바울은 여기서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스라엘, 결국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만인 구원론, Universal Salvation,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한 일이 없고 그건 성경의 사상에도 위배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해서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모든 이방인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뒤에 26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도 모든 혈통적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때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인데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지금의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이 마지막 시대니까 그러면 이 지금의 유대인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사실상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와야 되는지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찾는 것도 지금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거절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갑자기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더 살펴봅시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리를 설파하고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범위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대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저희 중에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굉장히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의는 종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있음, 믿음에 있는 약속에 있음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얻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설명합니다. 9장 32절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했어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2절부터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족을 오히려 전 세계의 구원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웅대하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자,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시기 나게 해가지고 시기심으로 죽게 만들어요? 아니죠. 시기 나게 하고 분기시켜서,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사명은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심을 잃고 아 나도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하려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분기시켜서 그들을 또한, 유대인들 또한, 이스라엘 또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섭리다라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4절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곳에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어서 지금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원가지들도, 유대인들도 믿으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접붙이는데 원가지들도 얼마나 더 잘 붙이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국가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는 것은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성경의 한 텍스트가 성경 전체의 사상에 위배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성경 연구의 기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목 놓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택하신 족속이 누구예요? 선택받은 혈통적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죠. 메시아를 영접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으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 말씀이 출애굽기서에도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아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읽었지만 또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혈통적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은 이 웅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감동한 이 바울의 성령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대체 신학이 어쩌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 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영상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뿌리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 것이 가까이 이를수록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각종 연막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귀하고 값진 진짜일수록 짝퉁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폐 환란이 곧 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독교인들의 시선을 성경 예언과는 전혀 무관한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이 말이 묵시적인지 아니면 역사적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까? 자,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의 말씀이 예언서라고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같은, 다니엘서 같은?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온 유대인이 집단적인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묵시적인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예언서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이 말씀만 뚝 떼어가지고 먼 미래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이비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믿고 몰라서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회개하시고 참된 성경의 진리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개신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이 종말신학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내다버리고 개신교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제수이시 만든 세대주의 신학에 점령당해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현 개신교회는 예수에게 점령당해 있습니다. 이름뿐인 개신교라 그 말입니다. 개신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항거자입니다. 뭐에 저항을 하는데요? 뭐에 항거하는데요? 교황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교황에 대해 저항합니까? 항거합니까? 오히려 음녀의 딸들이 되어서 치맛자락에 뒤집히도록 엉덩이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기 뉴스 기사 제목이 교황, 미 의회 연설의 인류 현안 총망라. 인류의 현안을 교황이 총망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은 연설에서 종교, 인권, 자연, 환경, 난민, 가족, 정치 등 매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 카톨릭 교회 현세 지도자로서 의견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교황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 지구 전체가 여기저기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 형편을 보십시오. 재난의 계절, 재난의 시기가 왔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가들이 파산하고 있죠. 군사적인 위기는 어떻습니까? 테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연구해보면 이런 재난의 계절이 올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재난의 계절이 올 때 마지막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고만 있을 수 없지요. 마지막 일꾼들, 그들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11시 일꾼들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원지기가 수확을 위해서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죠. 또 12시에 정오에 나가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또 추수를 위해서 불러와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을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유대 시간으로 11시에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류 역사가 종결되기 직전에 마지막 사역을 완수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역사의 무대를 장식할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힘써서 옹호하고 목숨을 걸고 희생한 그 사역을 지속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고 교황권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담대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그 믿음,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일꾼으로서 전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고가 마칠 날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끝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본향에 이를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가 11시 일꾼들이 될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11시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 기꺼이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사람,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할 마지막 남은 무리들, 진리의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활활 자기 몸과 함께 불태울 사람,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그 바통을 들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골인할 사람, 승리자로 서게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